역사고정 강의 35강 읽겠습니다. 35강에 들어가기 전에 34강에 있었던 얘기를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 과정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34강 맨 마지막 문단이 이렇죠. 책에서는 396페이지. 부르주아 계급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주인인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말에 나타난 세기말적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끊임없는 혁명은 불안을 낳아놓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종류의 힘들이 작용해서 그 어떤 힘이 주요한 힘이고 어떤 힘이 부수적인 힘인지를 알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낸다 해도 그거 하나만 제거하고 나면 뭐 또는 그거 하나만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발전시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역사의 법칙, 예전에는 그런 게 있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역사의 법칙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를 설명할 때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사람들의 그 행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설명할 때는 그런 까닭에 누군가가 주인공처럼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짐작하건대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도 부르주아 계급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집단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영웅사관은 벗어났지만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등장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죠.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 대립. 설명이 쉽죠. 이렇게 딱 메인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적대자가 나타나고 그 적대자가 주인공을 제압해서 역사가 그 적대자였던 이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하는 것 굉장히 쉽죠. 396페이지에 방금 전에 제가 읽은 문장도 19세기 말에 나타난 세기말적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 이게 부르주아 계급이 혁신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 얼핏 봐도 좀 단순하잖아요, 설명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 두 사람이 쓴 문헌을 좀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주인공 집단 또는 적대자 집단 이렇게 두 집단의 상호 투쟁 또는 경쟁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보아야 할 주요한 집단은 있다. 그 정도로 좀 보완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주아 계급은 이제 세계의 주인이 됐어.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세계의 주도권이 흘려가는데 앞서 나온 것처럼 신성한 후광을 찢어버렸고 무슨 도덕적인 이런 명분 따위는 다 냉혹한 현금 계산 앞에 굴복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참, 그 냉혹한 현금 계산, 그 말이 그렇게 좀 뭐라 할까요? 가슴에 와닿는 현금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 그걸로 계산되는 세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속된 말로 돈독 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이렇게 아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고 그럴 때 왜 그러는 거야? 그 사태의 본성을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데 지금 그게 어디 지점에서 돈이 막혀가지고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가? 그런 걸 이렇게 찾아보면 의외로 제대로 된 뭐랄까요? 사건의 연쇄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의 부수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제거되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면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저게 어쩌면 그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또는 사태를 진행하게 하는 핵심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행태겠죠. 인간이 명예심으로 움직인다. 뭐 가령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런 사람들 역사에서 뚜렷하게 등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랬겠습니까? 뭐 재산을 엄청 축적하고 그래서 그걸로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에 또는 그들의 행동의 어떤 모티브를 추적해내는 데는 돈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내가 뭐 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돈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물신 숭배죠.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 아니야. 아, 정말 아닌데 돈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은 사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35강에서 설명하는 부르주아 계급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문명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멘탈리티죠. 심성구조겠죠. 네. 이로써 19세기는 그들의 시대가 된다. 일단 19세기가 부르주아의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공산당 선언에서 지금. 그 다음에는 19세기에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파리 코민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역사의 승리자의 기록은 아니죠. 위대한 투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 그 책 전에 제가 저 강요원의 북리스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공포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긴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말하거든요. 그 프랑스 혁명 공포정 뒤에 보면 폭력으로서 뭔가 진압하는 것에 선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공포정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은 뭐 파리 커뮌에 비견할 게 못 된다. 그런 얘기를 결론 부분에 에필로그처럼 쓰고 있어요. 그만큼 그 19세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1800년대니까 19세기의 사회의 주역으로 이런저런 계기들을 통해서 등장했던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들의 세계를 창출해냈죠. 그리고 그 자기들의 세계를 창출해냈다고 하는 것, 그것의 거의 완벽한 증거는 부르주아 계급의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그것이 사회에서 가치 척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 척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거겠죠. 돈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 참, 돈 중심으로 생각한다? 참.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7페이지 35강.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세계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모든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가 범세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영역을 장악하고 이제 생산과 소비가 범세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 지구적으로 동일한 물질문명으로 물질문명의 가치가 전 지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죠. 그에 이어서 정치적인 지배까지도 강화하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또는 자본가 계급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요 397페이지의 국제적인 표준화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술 표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 표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도 뭐랄까요? 획일화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표준화. 표준화라는 말도 이것도 정확한 표현인데 그 획일화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들어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정적으로 적확하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네. 국제적인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끝없이 객관적인 사태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획일화죠. 획일화죠. 그냥 뭐 그냥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문명을 자기 나라에 도입하라고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생산의 진보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가 될 것을 강요한다. 부르주아가 될 것을 강요한다. 이런 표현들 참 이게 지금 이렇게 공산당선은 다시 읽어보면 참 이 사람들이 뭐 쥐어 짜내서 뭐 이렇게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참 수사 훈련이 잘 된 젊은이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르주아가 될 것을 강요한다. 부르주아가 될 것을 강요한다.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부르주아가 될 것을 강요한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자가 될 것을 강요한다. 저는 뭐 주식 투자라고 하는 저는 그런 거 뭐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비웃는 말이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가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줄 세워서 일종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언짢게 생각하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투자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투자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뭐 주식 투자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노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직업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몇몇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몇몇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종의 절대적 표준으로 삼는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가치의 획이라고 그렇게 된 순간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죠. 이른바 지식인 또는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권력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냥 권세에 취해서 그것에 자기가 획득하지 못할 권세는 누군가 좀 권세가 있어 배는 사람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못마땅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이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는 마땅치 않죠. 그냥 공존할 수 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물질적 생산이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이고 내 인생을 거기에 바쳐서 그것에 바치지 않는 이들을 능멸하면서 뭐 그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은 부르주아가 될 것을 강요한다 할 때 여기서 이 부르주아는 홧다운표로 딱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부르주아적 인간이 될 것을, 부르주아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그러면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자신의 고유한 모습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이 구절이 좀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성서의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들의 형상을 본떠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 창조에 관한 얘기 나올 때 그러면 뭐 그거를 또 창세기 그 구절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게 막 아이고 하느님 우리가 그럼 하느님이 인간처럼 생겼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겉모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상이 에이도스 즉 본질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부르주아 계급은 문명 전체를 부르주아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을 퍼뜨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한 거죠. 부르주아가 획득한 지역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땅덩어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적인 사고방식이 관철되는 지역이겠죠. 일종의 문화적인 주도권까지 쥐게 된다. 이거죠. 문화적인 주도권. 여기까지 쥐게 되면 이제 그런 문화적 부르주아 계급이 문화적인 주도권까지 쥐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부르주아적 헤게모니가 관철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르주아적 헤게모니. 그래서 제가 발문에 써놨잖아요. 이로써 19세기는 그들의 시대가 된다. 부르주아 체제의 헤게모니를 부정하였기에 부르주아적 헤게모니.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무력과 설득력이 결합된 것을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주아가 무슨 무력이 있어요? 총칼이 없잖아요. 대신에 무력을 가진 자들을 부르주아가 이제 자기 휘하에 두고 부리게 되죠. 예, 무력을 가진 자들. 이를테면 이제 군사력을 가진 자들. 또는 오늘날에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이 확고하게 관철되어 있으니까 이제 뭘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자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부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 법을 부리는 자들과 판결을 내리는 자들을 부리는데 무엇이 거강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기업 자문 변호사. 기업 자문 변호사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자문하지만, 동시에 이른바 한국 경제의 코리안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대기업의 주주들이, 그러니까 뭐, 회장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제멋대로 그, 하는 거.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죠.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이제 사법 권력,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검찰 권력, 이쪽이 이제 결합해서 그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죠. 그게 바로 저기 어디입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행행했던 그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그 보면 이제 그들 자신도 그 과정에서 축제를 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그 손발이 되어서 참 그게 그냥 좀 착하게 살면 안 되나? 이건 정말 순진한 사람들 생각이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강화하고 또 고치고 그 빈틈 빠져나가는 놈을 또 잡아서 족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인 주도권까지 쥐게 되었다. 문화적인 주도권까지 쥐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핵심, 부르주아적 지배의 또는 부르주아적 헤게모니가 관철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럼 그런 문화적인 주도권까지, 최후에 문화적인 주도권까지 쥐게 되는 것, 그 순서가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앞서 말했듯이 철도 확장.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철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전신. 오늘날에는 철도로 이제 뭐 나르는 거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저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해운이죠. 그리고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있으니까 전신 뭐 이게 인터넷이 전신에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발명품들이 바로 19세기 후반에 일어났죠. 요때야말로 진짜 오늘날 정말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기술혁명들이 폭발했던 시기죠. 기술적인 발전들이. 제가 이걸 할 때 이제 표준 그냥 이렇게 늘 이런 걸 좀 알려면 무슨 책 읽어야 하나요? 누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권하는 책이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라는 책인데요. 그 책도 이제 참조할 만합니다. 세계 여기저기로 전신도 있고 이제 그 전에 옥스퍼드 세계사 이런 데 보면 세계 여기저기로 이주라고 하는 것이 그 전부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때부터는 대규모로 이주를 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사태 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고 그것이 반드시 전 세계의 부르주아들이 서로 의논해갖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치 서로 의논한 것처럼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 가죠. 그것이 좀 이제 좀 다릅니다. 16세기에도 동서양의 교류가 있었어 라고 하는 것하고 19세기의 교류하고는 아주 다르죠. 대서양에서 일어난 대서양의 무법자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들만 해도 아직은 순진한 단계.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기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저 본격적으로 정말 전 세계에 부르주아 세계 정부가 하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움직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벌어진 이제 전쟁들도 그 이전에는 그냥 땅 싸움이었잖아요. 아유, 내가 이 나라 군주인데 저 나라 군주 저놈 저 정말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가서 땅이나 뺏어와야지.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는 아니고 선진 공업 국가들의 헤게모니 다툼이 전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399페이지 보면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벌인 전쟁, 선진 공업 국가들의 헤게모니 다툼이고 이때 공업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 즉 무기의 정교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겁이 없었어요.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얼마나 대량으로 죽어나가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무자비하게 벌어졌죠. 물론 오늘날의 전쟁은 뭐 더 심하지만 그게 이제 인간의 의식이 거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의식은 대량 생산 이전 시기에 머물러 있는데 인간의 의식은 대량 생산 이전에 머물러 있는데 기계는 대량 사육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발전해버렸다. 이것은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심각한 비극을 만들어낸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식은 굉장히 천천히 바뀌죠. 일생에 걸쳐서 바뀌기도 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때가 오죠. 중년에 그게 오면은 이제 정말 틀린 인간이고 그 노년기에 들어서면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대체로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것이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35강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99페이지, 399페이지. 나중에 1차,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심각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